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15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안 좋아서 잠기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하기 앞서 지난 14강에서 살펴본 내용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핵심 요인은 아래 네 가지였죠.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실력을 기르고 적정선에서 리스크를 지고 비효율성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 14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력, 어떤 리스크, 어떤 비효율성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득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은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인 노동소득, 그 다음 투자를 해서 얻는 소득인 자본소득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이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이후 자본소득이 주는 복리의 마법에 대해 찬양하고 착실히 월급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벼락 거지라 지칭하는 등 노동소득에 대한 경시가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3투기 15강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로 노동소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파민 넘치는 젊은 나이일수록 노동소득을 경시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파이어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자본소득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가진 자본에 크게 의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복리의 마법도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 1,000만 원으로 연 30%의 수익을 달성해도 1년에 300만 원, 월 25만 원 수준에 불과하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직선이 노동소득이고 이 곡선이 이제 복리 효과가 있는 자본소득이라고 할 때, 이 시드가 적을 때는 이 자본소득보다 이 선형인 노동소득이 훨씬 더 빠르게 부가 축적이 되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시드머니가 너무 적으면은 투자 성과가 좋아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성에 안 차서 레버리지를 쓰고 위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원금 손실이 있고 시드가 쌓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게 되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공부 자체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시드가 작아서 복리의 마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투자 공부조차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실력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본인의 시드가 풍부해진 50대, 60대가 되어서 처음 투자에 나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가정의 사연을 심심찮게 주위에서 보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공부 자체는 최대한 이른 나이에 하되 큰 돈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 시장을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대는 노동소득 80, 자본소득 20.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자본소득 비율을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포인트를 꼭 전하고 싶은데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보다도 더 좋은 소득은 바로 겁약입니다. 겁약으로 아끼는 돈은 실제 월급이나 이익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다 보니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만 원을 버는 것보다 만 원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약하는 돈은 확정적인 무위험소득이자 면세소득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불필요한 지출의 대표적인 예가 담배 구입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에 매진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고 있다면 이만큼 모순적인 광경도 없습니다. 하루 한 갑이면 4,500원 기준 1년에 165만원인데 만약 20세부터 하루 한 갑씩 피우는 돈을 모아서 연 10% 수익을 내면 은퇴 시 13억 이상을 모으게 됩니다. 면세소득인 걸 감안하면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일 것이고 거기다 병원비 아끼는 것을 감안하면 수십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는 첫째, 노동소득을 무시해선 안 되고, 둘째, 투자는 늦게 하되 투자 공부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셋째, 가장 강력한 소득은 겁약에서 오는 소득이란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뻔한 이야기지만 부의 축적은 두 가지 돈의 흐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들어오는 돈의 흐름, 나가는 돈의 흐름이겠죠. 여기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 들어오는 돈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나가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간에 들어오는 돈의 편차보다 이 나가는 돈의 편차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럼 본인의 직장 사람들 비교해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직장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연봉은 고만고만하겠지만 1년간 모으는 돈을 비교해보면 많게는 몇 배나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이 나가는 돈 쪽이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더 초점을 두지만 돈을 아끼고 유지하는 것이 애지간한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런데 스스로 돈을 아끼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안 모인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경제적 자유를 향하는 길목에 있는 최악의 내부의 적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진짜 부자들은 잔인고비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절약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잔인고비가 된 게 아니고 자린고비의 사고방식이 모든 습관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부가 쌓인 것이죠. 그 습관이 부자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으니까 사람들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지향하기 위해서인데 경제적 자유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면 그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고민 없이 쇼핑을 하거나 대기업을 그만두고 평생 해외여행만 하는 삶을 떠올리죠. 물론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고비용의 소비적인 이미지를 나의 경제적 자유의 목표로 삼게 되면 그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감당해야 될 비용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런 자본 또 타없이 부족하다는 압박이 생기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높은 리스크를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투자 공부가 오히려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지속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준선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소득이 매달의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필요한 자본소득은 3,600이겠죠? 이 금액을 오직 자본소득으로만 충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설명을 위해서 세금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은퇴자 자산운용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이 4% 룰입니다. 이 개념은 94년도 윌리엄 벵겐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요. 은퇴 후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첫 해 전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출액을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이제 생활비라면 4% 룰 기준으로 9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에 이제 시드머니 3천 모으고 매달 100만 원 정도 추가 투자하고 연 8% 수익률을 내게 되면은 30년 뒤에 이제 필요 자산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100이 아니고 150만씩 이제 아낄 수 있다면 5년을 아낄 수 있고요. 사이드 잡을 통해서라도 혹은 40대 50대 올라가면은 소비도 물론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월급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200 정도 아낄 수 있다면은 9년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가정으로 돌아가서 8%가 아니고 10%를 낼 수 있으면은 5년을 절약할 수 있고 12%면 8년, 15%면은 11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은 뭐 15년 정도도 아끼는 게 가능하겠죠. 결국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8에서 10% 수익률로 20에서 25년 정도면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고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15에서 20년 정도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월이 결코 짧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이제 기다릴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실천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여정을 꾸준히 걷는 것, 다시 말해서 절제 우위 를 획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달 지출을 아끼고 건전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과정을 수년 동안 반복해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와 SNS를 통해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 또 단기 수익을 쫓는 매매 유혹, 그다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리는 그런 포모 같은 결정들,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복리의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저축이나 투자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노력과 결과 간에 시간이라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 저축 열심히 하다가도 무언가 일이 생겨서 저축이 사라지고 또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주위에서 코인으로 대박 났다 소리 들리고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 속에서 결국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그 시간들을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지를 내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지로 뭐든 할 수 있었다면 작심삼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도 않겠죠? 절제 우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건전한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의지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그냥 혼자서 마음먹는 것이 아닌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일 먼저 내 주위에서 동기저하시키는 요인들, 담배나 코인 부추긴 사이트, 자극적인 영상 사이트 그런 것부터 없애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강을 마무리하며 각자가 작은 과제를 하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모습을 스스로 정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4% 룰을 활용해서 그 금액이 자본소득으로 충당되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과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이 필요한지를 계산해보는 거죠. 현재 보유한 시드머니, 매년 투자 가능한 금액, 기대 수익률 등을 기반으로 나만의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막연하기만 했던 경제적 자유가 훨씬 더 구체적인 목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왜돈 벌어야 행복한 것이 아닌 행복해야 돈 버는 것인가라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